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신 그런 재정적인 주심을 여러분들 다 함께 축하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패스터 레이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목사님. 액타르트가 있네요. 제가 배가 고픈데요.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생명을 주신 곳, 그리고 저에게 주신 그런 재정적인 풍요함, 물질적인 풍요함,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많은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고 건강뿐만이 아니라 관계에서 또 재정적으로 그리고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스턴 하이츠뿐만 아니라 윌링턴 교회에 그런 베풀어주신 그런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 우리는 감사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도 좋은 정직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고통받고 있고 박해받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란 거리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이란 시민들, 아이들과 또 노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가족을 찾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 원통함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또 너무나도 부상당하신 분들, 아직까지 병원에 못 가시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폭력과 이 모든 것들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하교회에 있는 그런 저희들 브로더들과 시스터들이 다시 한번 대담하게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지하교회 때에 그 양들을 치시는 그런 지주자들에게 특별히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돈스러운 사회 속에서 이란 안에서 자유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깨어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이란에 있는 그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런 복음이 이 고난 속에서 뻗쳐나가고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리트로에 있는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커넥션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잊어버렸는데요. 마크 목사님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다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얻었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런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느냐? 다 통역하는 자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자기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한다. 뭐 오늘은 자기 스스로를 높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에 인류 지식의 보고는 책꽂이에 꽂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백과사전 그 세트 기억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 당시에 AI 설치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 책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단연코 인체 그림 사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뼈대에서 내장으로 또는 내장에서 뼈대로 차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체가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의존하는 여러 부분과 시스템이 함께 작용해서 몸 전체의 좌석을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현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면역체계가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병원구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무력화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호흡기와 림프기와 순환기가 가장 중요한 지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멤버 등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스스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필요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스스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요? 가끔은 우리가 스스로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또 가끔은 남들보다 우리가 더 잘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질서 있게 창조되었고 우리는 더 탁월한 길을 따라야만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동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니라. 신체가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손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눈에 붙은 속눈썹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발이 없으면 머리가 A에서 B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시간 제 입이 스스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없이는 패스터 레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입은 자신에게 숨을 불어넣어주는 호흡기와 말을 만들어주는 뇌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눈과 머리는 교회에서 아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특별하고 또 더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은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은 아마도 낮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없어도 되는 존재며 또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몇 주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얘기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당신을 필요로 하고 당신 또한 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도 공동체가 필요로 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할 때는 아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일 것입니다. 고린도 문화에 영향을 주었지도 모르는 로마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494년 아그네파 메네리우스라는 그러한 사람은 로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중에서 도시국가를 인체에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인체의 지체들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던 시절에는 다른 지체들이 배를 분양하는 걱정과 수고와 노동을 자신들이 져야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이 배는 부유한 그런 엘리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이 입으로 음식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입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이빨이 음식을 씹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냈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차서 배를 굶주리게 하여 굴복시키려 했고 그 결과 지체들은 자신과 온몸이 극도로 쇠약을 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어그리파는 몸을 통해서 몸의 인유를 통해서 노동자 계급에게 반란을 멈추라고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몸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디에서 작용하는 하이어키에 대해서 그렇게 연설을 하는 것이었고 그 연설은 효과가 있었는지 다시 화합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말씀과 로마엘리트의 말의 차이점을 주목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의 비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겪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위 구성원들의 반란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상위 구성원들의 교만을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약한 구성원들에게 높은 구성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구성원들에게 약한 구성원들을 존중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영적인 우월감은 다른 사람이 필요 없고 자신의 재능만이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찮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열등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존재도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 은사에 대한 교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영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여러 번 강조가 되었습니다. 은사는 개인의 지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번영을 위해서 각 지체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든 그리스도의 온 몸에 주시는 은사의 선물입니다. 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제가 저의 지위를 높이려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온몸에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기대해야 됩니다. 각 은사는 성령의 나타냄이고 성령의 임재를 증거합니다. 영적인 은사는 타고난 재능이나 우리 안에 숨겨진 그러한 잠재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분배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은 반그리스도인 그러한 태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영적인 교만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의존적입니다. 우리는 22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를 도리어 요긴하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요긴하게 하는 부분은 우리 몸에서 어딜까요? 이런 장기들이 약하다고 해서 신체의 필수적인 가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체가 더 강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심장이나 간 없이 그렇게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하루나 이틀입니까? 몸은 눈에 보이는 그런 장기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눈이나 귀나 손이나 발처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그러한 장기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다시 돌아와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방언의 은사가 더 다른 은사보다 더 중요할까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병든 마음을 치료한 그러한 은사보다 방언의 은사가 더 중요한 일일까요? 여기서 바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었는 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대 고린도 사회에서 덜 존귀하고 덜 보기 좋은 그 부분은 은밀한 부위입니다. 여기 조금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저를 탓하지 마세요. 바이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식기 부위를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엘더들에게 아직까지 검사를 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이 부위들이 더 큰 존귀를 부여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옷으로 가려지고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하는 그 여러 가지의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시대처럼 우리 현재 사회의 문화는 이미 존귀한 사람들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러한 문화에 반해야 됩니다. 우리는 멸시받고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스스로 부족하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연면에 빠질 자리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느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특별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자만할 자리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도 느끼지 마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무언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삶의가 서로 의존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들을 의도적으로 배열하시면서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체들에게도 존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지체가 한 마음으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로 묶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 것일까요? 여러분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고 다른 사람을 더 돌보고 격려하고 그리고 높여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서로를 우리가 죽고 자신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신 그러한 마음이고 그러한 얘기입니다.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인체의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온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여러분들 치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이 부러졌을 때 그리고 발목이 부러졌을 때 그리고 작은 신장결석에도 너무나도 고통에 몸부림을 칠 수 있습니다. 몰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비로운 아내가 아기 낳는 고통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겠네라고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신장결석이 있었을 때. 하지만 몰핀이 도왔습니다.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돕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비와 서로 섬김으로써 우리가 함께 고통을 더 잘 견디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격려와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다른 부분의 그 영광에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부족한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학 성도들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존중하고 그분들에게 일어난 일을 같이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고의 포커스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라는 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서구적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 뒤에 민주적이고 평등한 그런 무언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은사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계속 네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졌고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몸을 구성하셨다고 하고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18절에와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정하시고 세우시고 구성하시고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그런 주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만드셨지만 하나로 만드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사용할 때는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질서 지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같은 지역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은사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여기서 특정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우월한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서 각 은사들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아이의 발달 과정은 어떨까요? 그 인간의 아이의 발달은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그러한 패러논으로 시작됩니다. 수성 시 정조한 환자가 결합되어서 접합자를 형성합니다. 그 접합자는 빠르게 분열하고 그리고 자궁내방에 착상하게 되고 그리고 신경계와 장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사지가 발달되기 시작하고 눈과 팔과 다리가 그리고 얼굴과 눈과 귀와 입이 형성되고 성기가 분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12주 안에 이루어집니다. 인체의 형성 과정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역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은사를 통해서 사역의 질서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학적 기초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언자들이 사도와 함께 일하는 것을 봅니다. 아가와와 유다와 실라가 사도와 함께 신학적 기초를 놓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터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복음에 사람들이 응답함에 따라서 새신자들에게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리고 사도들을 맡은 전통을 전하고 해석해줄 교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세 가지 은사 다음에는 반드시 기적과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항상 치유의 은사와 기적은 복음 선포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그 복음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구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치유와 기적의 은사 다음에는 반드시 또 섬김과 관리의 은사가 이어집니다. 교회가 있을 때에 그 안에 섬김과 관리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2장 8절에 이 의미를 확정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도움을 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약하고 사회적으로 교회된 소외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관리하다는 단어를 들으면 생정기술을 떠오르지만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여기에서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다라는 의미는 배의 키를 잡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키잡이는 분열의 파도 속 안에서 배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조종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바로 인도하는 행위로 번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전략적인 방향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에서 방언하는 것을 목록의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방언은 고린도에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먼저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겠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만지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 수자적인 질문에 아니오라는 대답을 바울은 확실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필요한 이유는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각지 다른 은사를 가진 여러 지체가 조화롭게 함께 일을 할 때 가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절에서 30절까지 논증의 정신과 의도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말과 조금은 더 어긋나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있지만 질서만이 중요하고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모두가 다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큰 은사라고 얘기할 때 이때 더 큰 은사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열정적으로 헌신하라라는 것 그리고 열심을 내라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바울은 더 높은 은사는 이 은사는 반드시 사랑으로 동기가 부여되고 사랑으로 발휘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encourage를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서로를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들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장로들이 안수하여 주신 예언의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더욱 타오르게 해야 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기도와 성경 연구와 순종과 섬김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그러한 은사라는 것은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31절 내가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탁월한 길이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모든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임 의미합니다. 바울은 더 많은 영적 은사를 얻게 해주는 길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초월하는 그러한 길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정의하시고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사랑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모든 영적인 은사를 지니셨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볼품없고 우리가 모두 수치스러운 그런 존재였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분을 완전히 부르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그 모든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가 가려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버림받고 버려진 채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볼품없고 쓸모없는 존재를 버리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한 지체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인 은사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모든 있는 그 모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에 의해서만 여기에 오셨습니다. 크리스찬의 라이프는 은사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적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 몸 안에 있습니다.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길,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길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그분의 그 형제 자매에게 속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위나 명예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그 안에서 건강한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것이 동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일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겸손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엄청난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를 지도하시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에 살지 못할 때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품없다고 생각하는 것,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낮게 낮추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 여러분들 묵상 질문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묵상 질문 다음에 라이프 그룹 리더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나오셔서 함께 월십송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지체가 될 수 있는지를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무게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또 같이 내려놓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